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20여 개국 외교 장관들이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대북 압박의 목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뢰할 만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북한 정권이 치를 대가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강력한 군사적 선택지에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대북관여 노력을 경주하면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남북관계 지속가능한 진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1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국 간 무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며 관련 당사국들이 어렵게 얻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계속 이어가고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관련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 관련해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 6대를 태평양 지역 군사적 거점인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미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 6대와 300명의 병력이 괌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B-52 전폭기가 태평양으로 돌아온 것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전진 배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52는 최대 27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은 최첨단 B-2 전폭기 석대를 괌에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괌에 있던 B-52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16일 보고서를 내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날 발표한 2018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선거와 언론 자유 등 전 세계 민주주의가 12년째 뒷걸음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95개국 중 88개국을 자유국가로 그리고 58개국을 부분적 자유국가로 그리고 49개국을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시진핑 정권 아래 억압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을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또 중동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주목할 만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현재 이 두 나라는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지만 올해 상당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는 잘못된 속보를 내보냈다가 정정했습니다. NHK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6시 55분경 자사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스마트폰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와 함께 정부가 대피령을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 여행을 하려면 유언장과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럽의 북한 관광 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남북 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압박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려면 유언장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장례식 절차까지 가족과 미리 상의하라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 갱신한 국가별 여행 경보에서 북한 방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특별 승인을 받은 미국인에 한해 북한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영사국이 추가한 조건을 보면 미국인은 북한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 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고 보험 수혜자 지정 혹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애완동물, 재산, 소유물, 수집품 등 비유동적 자산, 장례식에 관한 희망사항 등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 즉 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사실상 죽음을 각오하고 준비를 제대로 한 뒤에 국무부에 승인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간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에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이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과거에 밝혔듯이 미국 시민 개개인은 북한을 가고 머물며 경유할 때 국무부의 특별 승인 없이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특별 승인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이런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임의로 방문하면 여권 무효는 물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 국가별 여행 위험 수위를 4단계로 분류한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발표하며 북한 등 11개 나라를 여행 금지 대상인 4단계에 지정했었습니다. 국무부는 미 정부가 북한과 외교나 영사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 미국 시민에게 비상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미국을 대신해 제한적인 비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북한 정부는 구금된 미국인들에 대한 스웨덴 관리들의 접근을 통상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새롭게 갱신한 자료에서 북한 인근에서 비행하는 민항기의 위험 때문에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종사 등 운항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항공정보 시스템과 특별 연방항공 규정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미 특별 연방항공 규정 79호를 통해 모든 미국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미 대학생 오토 범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은 북한 여행에 사용할 수 없고 특별 승인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앞서 BOA에 국무부의 여행 금지 조치 이후 미국인의 대북 관광은 사실상 금지됐고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이 방문 승인을 받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럽의 북한 관광 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행보험 업계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동부 커네티컷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뉴코리아 투어스는 예년보다 한산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미국인뿐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는 다른 나라 관광객도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Non-American citizens can travel, but their number also declined.
자신의 이름을 마크라고만 밝힌 뉴코리아 투어스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인을 비롯한 전체 관광객 수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 이후로는 6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45차례 정도에 달했던 북한 단체 관광도 지난해에는 25차례로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외국인 억류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북한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여행 수요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대표는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 국적의 일반 관광객은 지난해 9월 이후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Zero. There is no American tourist to North Korea starting September.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 억류 중 의식 불명 상태에서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에는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인도주의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통해 방문을 허용하는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북한을 찾는 유럽인 수도 부쩍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위건에 있는 루핀 트래블에서 북한 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제임스 피너티 씨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이 여행사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업계 전체로 봐도 일반 여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과 유럽인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연간 5천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예년 대비 약 30% 감소한 수치라는 설명입니다. 피너트 씨는 북한 관광 수요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최근 영국 정부가 북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외무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해 11월 29일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또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한국 여행주의보도 갱신하며 오는 2월과 3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외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지난해 11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 잇따라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하며 경고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북한 여행과 관련해 보험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피너치 씨에 따르면 북한 관광은 주로 일반 여행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함에 따라 이제는 대부분의 경우 고가의 특별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너티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국영항공사 에어차이나가 베이징 평양 노선 운항을 중단한 것이 북한 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부과하는 데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한 국적기를 경험해보기 위해 고려항공 탑승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차이나는 의무적으로 중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하는 외교관이나 사업 목적 방문자의 경우 주로 이용되며 저가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들은 주로 기차를 통해 북한으로 이동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포기 의지를 밝힐 때까지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서방 세계 미 동맹국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에 북한만을 특정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24개에 달합니다. 114대 회기 중 16개가 상정됐던 것과 비교해 확실히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다른 법안과 합쳐져 통과된 법안과 더 이상 심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결의안을 제외하면 총 17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이번 회기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상원과 하원에 동시 계류 중인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처리의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은 지난해 11월 초 상원 은행위를 통과해 현재 상원 전체 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의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원비어 대북금융제재법으로 명명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원 법안은 이미 전체 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원 표결만을 거치면 법제화가 유력해집니다. 상원과 하원의 대북 금융제재 법안은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했는데 현재 의회에서는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이들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법안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모두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인데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원 표결이 관건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 처음 채택된 뒤 두 차례 연장된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허용하고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현재 공석으로 있는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직이 별도로 임명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유입수단을 다양화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조항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안 마련이 추진 중입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법안도 상원과 하원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 외교 공간 수를 줄이고 미국의 원조를 끊는 등 미국이 외교 관계를 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으로 하원에서는 외교위에 계류 중이며 상원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전체 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양원에 동일한 내용의 동반 법안 형태로 발의돼 하원 심의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3명의 한국계 미국인 등 미국인들의 안전한 송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대북 선제 타격 제한 법안도 상원과 하원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단추 발언을 계기로 의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인도주의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하원의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는 10일 올 회기 첫 번째 청문회 주제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과 시행 현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새 대북금융제재 법안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올 상반기 처리를 앞둔 북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이조은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미 동맹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포기 의지를 밝힐 때까지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15일 남북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에 비유했습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날 뷰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는 남북 간에 일어나는 일들과 접촉을 매우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북한이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한반도 위기의 원인인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추가 도발을 삼가는 게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런 반응은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대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핵미사일 도발을 북한이 멈춰야 진정성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영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올리비아 워터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공보관은 15일 VOA에 평창올림픽에 관한 남북한의 접촉 재개와 관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관한 진지하고 신뢰 있는 협상으로 가기 위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남북 대화를 반기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대화만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때문이라는 걸 상기할 때 북한 정권이 협상장에 나와 이에 대해 폐기를 논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조율된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15일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에 관한 남북 대화 재개를 환영한다며 회담이 올림픽 성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대화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일치하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의 문을 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노선을 바꾸려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 역시 단호하다며 기존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고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국제 안보에 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남북회담이 긍정적인 진전을 나타내는 격려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남북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광범위하며 신뢰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북한이 참여하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15일 VOA에 이유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 권장하고 있으며 EU가 독자적으로 상당히 많은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특히 유럽연합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국가가 북한이라며 몇 주 안에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조립 건물을 불과 사흘 만에 완공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짓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던 중요한 미사일 시설을 실제로는 기초공사 후 이틀이면 완성해왔던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ICBM 조립 건물을 건설한 곳은 평안남도 평성에 위치한 3월 16일 자동차 공장입니다. BOA는 지난 3일 위성사진업체 디지털 글로브에 지난 11월 21일과 10월 24일의 위성사진을 비교해 이 조립 건물이 한 달 이내에 완성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단위로 위성사진을 촬영하는 플래닛을 통해 같은 지점을 살펴본 결과 조립 건물은 완성되기까지 불과 2일에서 3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2일, 3월 16일 자동차 공장을 찍은 위성사진에는 조립 건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의 높은 건물에서 확인되는 그림자는 없고 대신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만 기초 공사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4일 같은 곳을 찍은 사진에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건물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북서쪽으로 그림자도 나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확인된 12일로부터 불과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최소 30m 높이에 이르는 건물이 들어선 겁니다. 다음 날인 15일 위성사진을 보면 건물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 조립 건물이 최종 완성된 시점을 11월 15일로 추정했습니다.
There is still enough detail to see the members laid out on the concrete hard stand or apron in front of the building on the 12th. And then by the 14th, the sides and the members that hold the crane were up.
12일 위성 사진에선 구조물들이 콘크리트 혹은 공터에 깔려 있지만 14일 사진에선 지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벽이 만들어진 게 보이고 15일엔 지붕까지 덮였다는 분석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사흘 만에 미사일 조립 건물을 완성한 건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s impressive. And it explains why they needed to have this, you know, the plastic material or tarp.
그러면서 이후 같은 장소를 찍은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외벽과 지붕에 플라스틱 재료가 쓰인 흔적이 발견되고 이것이 어떻게 건물을 빨리 지었는지 설명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7일 조립 건물의 지붕이 바람 등에 의해 일부 파손된 것을 볼 수 있고 9일 위성 사진에선 이 지붕이 수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가 보도했던 지난 11월 21일자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 사진에는 트럭을 생산하는 이 공장 앞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해당 조립 건물이 세워진 사실이 확인됐었습니다. 이 건물은 세로 약 35m, 가로 15에서 18m였으며 높이는 약 30에서 35m로 추정됐는데 윗부분에는 크레인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 만들어진 미사일 조립 공장과 유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29일 평성 일대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북한은 발사 전 이 조립 건물을 이용해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3월 16일 공장에서 구륜 이동식 발사 차량도 만들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 당일인 지난해 11월 29일은 물론 같은 달 4일에도 해당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역시 이동식 발사 차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 역시 지난 3일 BOA에 조립 건물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만들어지는 동안 미사일의 발사대를 세우고 있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27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과 한국전쟁 중 납북된 인사들, 또 북한 주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사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무그룹이 지난해 8월 23일 긴급 행동 절차에 따라 지난해 5월 29일 북한과 중국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 사이의 국경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함진우 씨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련국인 중국 정부에도 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 30일 한국에 정착한 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해온 탈북자가 전날 오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실종돼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중국을 방문 중이던 이 탈북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이 탈북자가 북한 내부 동영상을 넘겨 받으러 갔다가 납치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0년 설립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함진우 씨 사건 이외에도 다른 26건의 강제 실종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형호, 홍만식, 안종복, 권두환 씨 등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09년 겨울 함흥시 보안기관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최영덕 씨와 2009년 여름 북한 보위부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임금순 씨 등 북한 주민 4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2008년 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뒤 양강도 보안기관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김옥춘 씨도 북한에 통보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5월 1일에 앞서 통보된 사건들 가운데 18건 그리고 9월 5일에 다른 한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 정보들이 충분한 해명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경제가 올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자립경제와 인민생활 향상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립경제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중심 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 대응 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립경제를 강조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와 제재 전문가인 서울대 김병현 교수입니다.
특히 자립경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신년사부터 쓴 것 같습니다. 뭐 자립갱생 이런 말이 두 번 들어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마 2016년 즉 그 북한이 4차 핵실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제재로 말미암아서 북한이 자립경제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병 합작을 강조한다든지 경제 개발구 뭐 개발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들어갔는데 원래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외 경제 관계에 대한 기대는 거의 접었고 대내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 하겠다. 네,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도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립 경제를 더 강조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 경제는 대북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10% 줄어든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7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8%가량 증가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북한은 지난해 대중교역에서 16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11월 사이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무연탄 수출은 약 4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 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실제 국내 총생산이 전년에 비해 3.9% 증가한 것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2016년 북한 실제 GDP가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영향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물론 무연탄 수출은 많이 줄었지만
수입은 전체적으로 늘었거든요. 다만 이제 8월부터 수입이 줄기 시작했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 8,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작년 전체로는 영향이 충분히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2, 3, 7월까지 겹쳐서 올해는 북한 경제가 정말 상당한 타격을 받기는 받을 겁니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 3, 7호의 영향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대중수출 감소세와 국내 석유 가격 추이, 중국 내 투자 북한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 등을 통해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는 북한이 최근 남북 대화에 나선 것도 제재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 전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려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을 거의 다 차단하고 석유 제품 수입까지 제한해 이 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해외 송출을 늘리는 방안도 제재로 막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각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화벌이 수단이 대부분 차단되면서 북한의 시장 경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는 위축이 이제 불가피할 거고요. 북한 경제 전체에서 받는 영향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제재가. 그래서 북한 경제나 북한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활동을 이제 위축시키는 쪽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 영향으로 올해 북한의 시장 경제가 2, 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환율이 막 뛴다거나 물가가 뛴다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보기에 급작스럽게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형태 그런 형태로는 안 나날 겁니다. 초보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버티는 정도 수준으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자립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대 김병현 교수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외화도 벌고 그 외화를 번 걸 가지고서 중국에서 기계를 사와서 그 산업 설비를 쓰기도 하고 또 식량을 사와서 그걸 임금으로 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무역 의존형 경제가 갑자기 자립형 경제로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는 그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도는 하고 또 시도는 하겠지만 그 실제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도 북한이 추구하는 자강력 제일주의 국산화 정책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절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모든 물품을 자신들이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찌 되었건 외화를 확보하고 또 해외로부터 원자재라든가 또는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자립경제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워낙 지금 비공식 부문, 장마당이라든가 시장이 워낙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자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당국으로 흡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립경제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핵화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 씨와 또 조 씨의 아내 그레이스 씨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 후 제3국 난민 캠프에서 만나 각자의 길을 떠났던 탈북자 조성우, 그레이스 조. 난민 캠프에서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의 만남이 있었지만 헤어진 후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권유를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온 그레이스 씨. 그레이스 씨는 미국에 오자마자 적지 않은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서방의 많은 미혼 남녀들은 아파트 렌트비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룸메이트로 들어가 공간을 나눠 쓰는데요. 그레이스는 조성호 씨를 방문했을 당시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Oh my
God. 사는 모습 보니까 어떠셨어요?
사는 모습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뭐 이렇게 정리정돈을 되게 잘해요, 남편이. 근데 외로우니까 미국에 와서 고양이를 이렇게 아기 고양이를 둘을 데려다 기른 거예요.
입양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 침대도 없이 이렇게 매출이슬 위해서 자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슬 위로 그 고양이 털들이 하얗게 있고 고양이들이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Everywhere 그냥 그 고양이 털인 거예요.
침실은 각자 사용하지만 화장실과 부엌, 거실 등을 나눴으며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남성들. 특히 방문한 당일은 성우 씨와 같이 사는 남성들이 그레이스 씨를 환영한다며 고기 파티를 열었는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장가를 못 가보신 분들도 있고 60세가 넘었는데 아니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온다고 하니까 파티를 한 거예요. 바비큐 파티를. 그리고 다 60살, 40살, 40대 됐으니까 고집들 있잖아요. 고기가 안 익었는데 익었다고 하면서 막 주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막 태우고 그러니까 그 속이 끼어가지고 그 파티에 막 초청이 돼서 갔다가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미국 생활에 대한 그런 꿈이 엄청 깨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 미국이라는 게 이런 데인가? 아니 왜냐면은 그 저 한국에 있으면은 저는 제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살았는데
남자친구가 데려간 쇼핑몰까지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따라 나갔는데 굿윌을 갔어요. 굿윌. 아. 네, 그래서 아,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는 쇼핑을 가면은 아, 차라리 지하상가지 어디 굿윌을 가요. 근데
굿윌이라면 중고 의상 파는 곳.
네네네. 샌들 사줬어요.
중고 물품을 파는 상점에서 여자친구에게 신발을 사줬던 성우 씨는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때는 처음에 네. 왔을 때는 왜냐면 한국처럼 정착지원금이 등기 지원 정책 특별히 없기 때문에 한 달에 200불인가 캐시 나오는데 그거를 렌트 다 내고 하면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15불인가 20불밖에 없었어요, 한 달에. 뭐 중고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나는 이렇게 개의치 않았거든요. 어차피 쓸만한 거니까 제가 골라서 쓰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미국 시키려고 시키겠다는 마음도 있었던가 봐요. 물론 마음이야 뭐 다른데 좋은데 가고 싶겠진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까칠하고 이렇게 옷차림을 너무 신경 쓰는 거가 제가 좀 약간 안 이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TV당 보면서 형편이 안 맞게 너무 옷에만 외모에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그런 외모보다는 이 사람의 생각과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 남자친구. 좋은 것만 골라서 보여주기보다는 난민으로서 초기 생활이 어떤 건지 그리고 미국 사회를 거품 없이 보여주고 싶었던 조성우 씨. 그 덕에 그레이스 씨는 난생 처음 와본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줄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잊지 못할 재미있는 추억이었다고 말합니다. 2011년 미국에 입국했고 이듬해 여자친구와 함께 그렇게 조성우 씨는 제2의 고향 켄터키를 떠나 버지니아주로 이사했습니다. 켄터키주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버지니아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했던 조성우 씨. 자신을 믿고 미국이란 나라에 주저앉고 와준 여자친구를 위해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인 그레이스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것도 미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I dreamt I held you
in my arms. 청혼하셨어요?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왜 웃으세요?
아, 좀 너무 웃겨가지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제가 그 차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딱 보고 아... 프로포즈 하자는 하려는가 보다. 저는 지금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오션시티에 갔다가 이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되게 썰렁했어요. 그 바닷가가.
2012년 어느 여름날 해변에 놀러 갔다 우연히 남자친구가 준비해 놓은 반지를 보게 된 그레이스 씨. 분명 자신에게 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날 이후 두 달이 지나도 반지를 받지 못해 무척 의아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두 사람은 큰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트레일러가 그 라인을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저희 차를 이렇게 옆으로 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사고였고 그래서 세웠어. 나가는데 이게 갓길에서 빨리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빨리 못 나갔어요. 뒤에 오는 차가 엄청 빨리 달려온 거예요. 하이웨이에서. 그 뒤에 차가 추락이 또 저희를 또 빨았어요. 그래가지고 2차 충돌 사고가 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차는 반토막이 났지만 다행히도 다친 곳은 없었는데요. 여자친구에게 줄 반지를 준비한 지 두 달이 지나도 적당한 상황을 찾지 못해 청혼을 미뤘었던 조성우 씨는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 목에 보조대를 한 채로 청혼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잠깐 나가세요. 그래서 왜? 하니까 아 일단 나가자. 이거 쭉 걸어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정자 같은 데다가 아파트 정자 같은 데다가 막 불을 켜놓고 그리고 촛불이 있고 촛불을 이렇게 길을 쭉 만든 거예요.
정말요?
그럼 가세요.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예, 가봤어요. 가보니까 장미가 막 있는 거예요. 막 바퀴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조금 있다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뭐든가?
이장.
이장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반지가 제가 그 7월 달에 봤던 반지가 그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뿐이 있었지. 그건 당신이 당기면 내려오게끔 됐지. 아, 네, 디자인을. 정자에다가.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 노래를 막 이렇게 두느라고 그러는데. 오늘 밤
남편한테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서 결혼하자 그러던가요?
나랑 결혼해 주겠어? 뭐 이랬어요. 근데 되게 순수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아니, 노래가 좋았으니까 노래 가사하고 이제
저희 남편이 또 흥분돼가지고
노래 가사하고 되게 이장희 씨 노래가 참 좋고 좋잖아요. 거기에 나 그때 어디서 그 가사하고 말 터질 것 같은.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탈북자로 난민 캠프에서 인연을 맺게 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되게 오픈마인드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집안 살림만 해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고 그리고 제가 뭐 영어가 좀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서 그러는데 이걸 지나고 나면 또 좀 더 성장을 했을 거다. 이런 계속 좋은 소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이란 인생의 큰 변화를 함께 겪게 된 두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로 믿고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성숙함이 더해갔기 때문입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시간에는 조성우 씨의 아내 탈북 여성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으로 꾸며드립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4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7도에서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6도, 개성 아침에 영하 2도, 낮에는 영상 8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상 5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리겠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9도에서 낮 기온 영하 3도, 원산 아침 기온 영상 1도, 낮 기온 영상 4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1월 1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20여 개국 외교 장관들이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개회식 연설에서 대북 압박의 목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뢰할 만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북한 정권이 치를 대가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강력한 군사적 선택지에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대북 관여 노력을 경주하면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남북관계 지속 가능한 진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1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6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국 간 무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며 관련 당사국들이 어렵게 얻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계속 이어가고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관련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 관련해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 6대를 태평양 지역 군사 거점인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미 본토에 있던 전략 폭격기 B-52 6대와 300명의 병력이 괌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B-52 전폭기가 태평양으로 돌아온 것은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52는 최대 27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은 최첨단 B-2 전폭기 석 대를 괌에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괌에 있던 B-52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6일 보고서를 내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발표한 2018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선거와 언론 자유 등 전 세계 민주주의가 12년째 뒷걸음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95개국 중 88개국을 자유국가로, 그리고 58개국을 부분적 자유국가로, 그리고 49개국을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등 민주주의가 흔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시진핑 정권 하에서 억압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을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는 잘못된 속보를 내보냈다가 정정했습니다. NHK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6시 55분 자사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스마트폰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자와 함께 정부가 대피령을 발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5분 뒤인 오후 7시께 속보가 잘못된 것이었고 정부 대피령은 발령되지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NHK 대변인은 이런 오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하와이에서도 13일 비상관리국 직원의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다가 30분 만에 정정돼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